네,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정 기자 함께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The Constitution, 미국 헌법 알아봤었죠?
네, 미국 헌법의 기본 원칙으로 세 가지를 둘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화주의와 연방주의, 삼권 분립입니다. 미국 정부는 헌법에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어느 한쪽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습니다.
네, 자 오늘의 용어는 뭔가요?
네, 사법부에 관한 건데요. 오늘의 용어 들어보시죠.
F is for the federal court system.
Federal court system. 연방법원 체계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주마다 별개의 법원 체계가 있는데요. 또 연방법원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예, 연방법원 하면 저는 이곳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대법원이 떠오르네요.
네, 그렇죠. 이 연방의사당 건너편에 대법원 건물이 있는데요.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아주 멋진 건물입니다.
네.
이 미국 사법부의 상징이죠.
예, 이 연방대법관이 9명이죠.
네.
예,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상원의 인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연방 대법관만이 아니고요. 모든 연방 판사가 다 그렇습니다. 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네. 인준 과정을 거치고요. 임기도 그 종신직인데요. 과연 이들 연방 판사는 어떤 소송을 다루는지 또 연방 법원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사법권은 하나의 대법원에 속하며 연방의회가 수시로 설치하는 하급 법원들에 속한다. 연방대법원과 하급 법원의 판사는 중대한 죄가가 없는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고 그 보수는 재임 중에 줄어들지 않는다.
미국 연방헌법 제3조 제1절의 내용입니다. 미국 헌법 제1조는 의회, 제2조는 행정부, 그리고 제3조는 사법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헌법 제3조는 대법원의 존재를 명시하고 의회에 연방하급 법원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미국 사법제도의 기본 골조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법원이 관할할 수 있는 사건과 연방판사 선출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사법제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뉴욕 포뎀 대학교 법과대학 토니 파인 부학장에 따르면 1789년에 열린 미국의 첫 의회에서 법원 조직법이 나왔고 이 법원 조직법이 미국 연방 법원 체계를 세웠습니다.
네, 1789년에 법원 조직법이 다음 200년 동안의 연방 법원 체계를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하급 연방 법원의 조직망이 만들어졌고요. 헌법에 따라서 연방 법원의 관할권을 정했습니다. 지난 200여 년 동안 미국 사법 제도의 형태라든가 관할권이 어느 정도 변하긴 했지만요. 1789년에 당시 의원들이 법원 조직법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각 주마다 의회와 행정부를 따로 두고 있는데요. 법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법체계 역시 연방법원과 주법원 이렇게 이원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미국 연방법원체계는 삼심제입니다. 하급법원인 지방법원에서 먼저 심의를 거친 뒤에 항소가 된 소송만을 상급법원에서 다루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가장 위에 있는 삼각형 피라미드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권한이 흐르기 때문에 하급법원은 반드시 대법원 결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So district courts are, we refer to them as trial courts.
네, 지방법원은 사실심법정, 일심법정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사실인정,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밝히는데 중점을 둡니다. 어떤 법률 문제에 대해서 최초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지방법원은 보통 판사가 한 명이고요. 배심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방법원 체계에서는 누구든지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이 항소법원에서 재검토를 할 수 있게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 판사가 담당하는데요. 1심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사실 인정은 하지 않는 겁니다. 항소 법원에 가서 1심의 배심원들이 사실을 잘못 알았다, 오해해서 평결을 잘못 내렸다,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법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는지 여부만 점검하는 건데요. 항소 법원에는 배심원도 없고 어떤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걸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Finally, you have the Supreme Court.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있는데요. 연방사법체계에서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최고 법원과 다른 점이라면 미국 대법원은 어떤 사건을 다룰지 말지 전적으로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맡을지 대법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미국 대법원은 다른 나라 대법원과는 많이 다릅니다. 미국 대법원의 주된 역할은 미국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한 잘못을 수정하는 겁니다. 또 전국적인 통일성을 가져오고 하급 법원에 대한 안내자 역할도 합니다. 위헌 여부 판단이 주된 역할의 하나지만 법 해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방 법원은 주로 어떤 사건을 담당할까요?
첫째, 연방 정부가 분쟁의 한 당사자가 되는 경우. 둘째, 미국 헌법 아래서 요구되는 연방 차원의 문제. 셋째,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시민들 간의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다룰 수 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범죄에 속할 경우 연방법원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토니 파인 포덴 법대 부학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죠.
연방법원은 연방법에 해당되는 사건들을 다루는데요. 주 법원이 관할하는 문제를 다룰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고 소송 금액이 7만 5천 달러 이상일 때는 연방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연방법원에서 이런 사건을 다루는 이유는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좀 더 중립적인 환경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소송 상대방이 거주하는 주에서 재판을 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결국 연방법원은 연방법 소송뿐만 아니라 지방법, 주법에 해당되는 사건도 다뤄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은행 강도를 저지른 뒤에 다른 주로 도망을 간다거나 한 주에서 위조 지폐를 제조한 뒤에 다른 주에 가서 뿌린다든가 하는 경우는 연방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런 재판 관할권 말고도 소송 당사자의 법적인 자격도 충족돼야 하는데요. 파인 부학장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큰 논란을 가져왔던 유다우 씨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낭송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들으셨는데요. 지난 2000년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마이클 유다우란 사람이 이 국기에 대한 맹세에 나오는 문구 가운데 Under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호 아래란 말을 문제 삼아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시 파인 부학장입니다.
And his allegation was, I'm an atheist. My daughter attends.
뉴 다우 씨는 자신이 무신론자라면서 딸이 공립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에서 하느님의 가호 아래라는 문구를 낭송하는 건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뉴 다우 씨에게 딸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뉴 다우 씨가 이 학생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양육권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헤어진 부인이 양육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뉴 다우 씨가 양육권이 없기 때문에 딸의 교육 문제로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는 거였죠.
네, 사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항소 법원은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위헌이라면서 유다우 씨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충성 맹세에 대한 위헌 여부는 가리지 않고요. 위헌 심판 소송을 낸 유다우 씨에게 딸의 교육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면서 소송을 기각한 겁니다. 법적으로 양육권자인 어머니가 딸이 충성 서약을 외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는데요.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앞서 항소 법원이 충성 맹세를 금지했던 2심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처럼 한 사건이 연방법원에서 다뤄지기 위해서는 관할권뿐만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의 법적인 자격 여건 역시 충족돼야 하는 겁니다.
네, ABC 아메리카 Federal Court System, 연방법원 체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연방대법원이 사법체계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죠?
네,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태풍의 핵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네.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이처럼 그 미국 정치와 사회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네, 올해만 해도 대법원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판결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나온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줄 수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해주는 주가 계속 늘어나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13개 주에서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제 미국 내 모든 주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또 그런 거 하면 정치적으로 큰 쟁점이었던 오바마 케어 문제도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케어라고 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전 국민 건강 보험 제도를 말하는데요. 역시 지난 6월에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 조항에 대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2012년에 대법원은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은 미국 사법체계의 마지막 창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연방 항소법원과 주 최고 법원에서 올라온 사건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1심으로, 원심으로 그 사건을 최초로 접수하고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주들 간의 분쟁이나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분쟁, 외국 대사나 공사와 관련된 사건, 또 주가 원고로서 다른 주 거주자와 분쟁이 생긴 경우 대법원이 1심으로 사건을 다룹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 연방법원 체계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